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 창조과학, The Fall of Creation Science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한동대 총장, 창조과학회장이었던 김연길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었고 또 존경하시는 분인데 또 이분의 하신 일이 오늘 설교 제목에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세길교회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자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이기는 교회론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그 교회론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성경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 고백을 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조금 고민하면서 설정한 설교 주제인 것입니다. 수영장에 우리 아이들이 놀 때 비치볼을 가지고 놀죠. 그런데 저 비치볼은 물에 떠가 있습니다. 뭐 조그만 비치볼을 하더라도 수영장 속에 억지로 집어넣어 보기도 하잖아요. 올라타면 쑥 들어가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 비치볼을 물속에 깊이 잠그거나 잠시라도 잠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궁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창은 영어로 firm이라는 단단하다라는 그 형용사에다가 명사화된 firmament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firm이라는 말하고 사실 상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이제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이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했죠. 궁창은 가운데 있는 공간입니다. 예. 요 공간이 궁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게 지구 모양인데 요 공간 자체가 궁창이라는 것이죠. 궁창을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표현이 이상합니다. 여기에 firm이라는 말이 있죠. firm. 단단하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하면은 이 궁창의 개념은 고대 중동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 모든 화면 전체가 완전히 물로 있었다는 것이죠.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없을 때 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궁창이 어떻게 생기느냐? 궁창은 그냥 베니다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단한 베니다 판, 송판 같은 거. 그런데 그게 아래 위로 두 개로 이렇게 딱 붙여져 있어요. 그 송판을 저 물속에 쑥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개로 돼 있으니까 벌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궁창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서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이게 전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생기니까 저 위쪽에는 하나님께서 낮에 빛을 주관하는 해, 밤에 빛을 주관하는 달 창조하시고 요 천장이 있죠. 이거 천장에 붙여놓은 거죠. 유치원 아이들 방에 가면 모빌 많이 있잖아요. 그 모빌과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계속 읽어보시면은 땅이죠.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물이 한쪽으로 모이는 곳,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이 없는 곳은 묻 혹은 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이건 뭐 바다라고 하고 했죠. 뭐 이런 거는 현대인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특이한 거는 본래 물로만 있던 이 공허한 곳에 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물이 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밑에 더 내려가면 또 여기 물이 있다라고 우리 생각했다는 것이죠. 고대 유대인들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은 본래 같은 물이에요. 어떤 면에서 같으냐? 여기에 보면 abyss라는 좀 안 좋은 단어가 있죠, 이거. 지옥과 같은. 그러니까 이 물 속에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 안에 있는 이 공간은 바깥에 있는 물하고 대비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천지창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걸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해설이 성경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노아 홍수인데 노아 홍수가 무엇이냐? 이 하늘의 이 부분 여기 이걸 뭐라고 써놨습니까? Flood Gate. 저수지에 수문을 열어버리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꼭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탁 트인 거죠. 노아 홍수 때 하늘에 플라드 게이트가 오픈됐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물, 즉 죽음의 물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샘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물이에요. 이 밑에 있는 물이 노아 홍수 시대에는 여기서 그냥 계속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죽음의 물이 위에서도 내려오고 죽음의 물이 밑에서도 솟구쳐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썰어버리는 그 사건이 노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 사건은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죽음의 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물이 그냥 합쳐져 버려가지고 이 세상을 다 썰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스몰 스페이스가 이 궁창이 남아있어요.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노아의 배 속에. 이 노아의 배가 궁창의 그 압축판입니다. 축소판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 여러 가지 생명들이 여기에 있죠. 뭐 이걸 문자적으로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에 여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과학적인 이 사람들의 생각이 본래 있던 오리지널 버전에 꼭 맞춰서 이 사건이 지금 스토리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있습니다. 이게 나일강에 베이비 모세가 여기에서 실려가지고 엄마 미리암이 이렇게 나일강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세가 구원함을 받죠. 근데 이걸 아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노아도 아크죠. 궁창의 축소판이 안에 또 생명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세이빙이라는 뜻이에요. 모자에 모세 할 때 모에 미음자만 빼버리면 이샤라는 그 단어가 되는데 그게 예수, 지저스 이런 거 다 연결이 돼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러싸고 있는 나일강의 물 속에 홀로 생명이 보존되어 있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야기해도 충분하지만 이제 하나 더 확실한 것. 이것도 역시 죽음의 물이 그냥 양쪽으로 합쳐져 가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는 그런 사건이죠.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딱 쳤을 때 갈라짐 이것은 뭡니까? 궁창이에요. 궁창. 그 모세의 물은 좌우로 갈랐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물은 상하로 갈랐다는 그것만 다를 표현일 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물들은 죽음의 물이에요.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주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속에 물에 가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 당시에 뭐 요새 같이 항공모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수함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조그마한 나무로 지은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시대였겠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 그리는 화가, 과학자들, 또 인문학자들, 고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궁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만든 하나의 스페이스라는 것이죠. 그 스페이스 안은 뭔가를 채워야 돼. 해와 달과 나무와 짐승들과 물고기들을 다 채우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이제 만들어서 그 궁창 안에 있게 하는 우리가 흔히들 전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지도자가 인도자가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물어볼 게 있다고 과학을 믿으세요? 아니면 성경을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초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옳습니까? 성경이 옳습니까? 이것은 질문 자체가 틀린 악의적인 프레임이 실려 있는 질문이에요. 마치 우주를 이해하는데 과학과 성경을 동등한 그 옵션으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초이스로만 몰고 가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학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과학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몰고 가니까 참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바뀌어야 해요. 어떤 이유로 당신은 과학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일치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일축할 권리가 있습니까? 창조과학 할 때 용어를 하나 설명하지 않았는데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에 관한 전통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창조과학 하면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창조과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창조과학자라고 합니다. 저도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주위에 계시는 많은 분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요 위에 물이 있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 물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과학적으로 이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아주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죠.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의 그 열정을 저희들이 참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까?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증명하는 방식.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다고 하면서 이 모델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난파가 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부질없는 짓인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화석을 가지고 화석이 보여주고 있는 공룡, 알이라든지 뼈가 뭐 실제로 있잖아요. 뭐 스미소니에 가면 다 있는데 그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팩트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의 압도적 증거들을 일축하는 이유가 성경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답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것은 비약적인 반칙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의 기원, 여기에 대한 특이한 저들만의 해석을 받아들이라라는 조그마한 그런 그룹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과학에 대해서도 권위를 행사한다고 믿으면서 성경을 교과서로 채택하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식입니다. 성경은 1.1억의 오류가 없다. 모든 크리스찬 삶을 지배하는 권위를 가진다. 고로 성경의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복음주의권의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해답집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과학의 질문을 답할 수 없습니다. 갈릴레오 잘 아시죠?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과학자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회, 가톨릭 힘이 더 세였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가 과학을 배척할 수 있는 힘이 그 당시에는 있었죠. 그게 400년 전입니다. 1600년대 초입니다. 근데 지금 2000년대 초예요. 어떻습니까? 완전 역전됐죠. 과학이 종교를 완전히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논리를 펴면서 조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만 상대를 안 하면 좋은데 우리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기독교인들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포인트는 아까 수영장의 비치볼 그림하고 똑같아요. 종교와 과학, 교회와 과학,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한쪽이 다른 쪽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괴테의 시라든지 혹은 괴테의 산문이라든지 톨스토이의 소설, 도스토옙스키, 한국의 유명한 시인들, 뭐 정지용 시인, 그런 시인들이 지은 시, 그 차이하고 똑같아요. 시의 영역이 산문의 영역을 넘어갈 수 없고 산문의 영역에서 시의 능력으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 노래로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그러나 이 말로 정치인처럼 연설을 함으로써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엑스레이 혹은 요즘은 MRI 그 스캔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화가가 그린 인체 그 그림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것 같지만은 틀립니다. 어떤 면에서 틀린가? 장르가 틀린 것이죠. 장르. 우리 인간의 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많이 배웠죠.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과학과 우리 기독교 둘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둘이 합해야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좌엽과 우엽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좌뇌, 우뇌. 그 왼쪽의 브레인은 굉장히 과학적이래요. 반면에 오른쪽은 문학적이라고 합니다. 그 과학은 전부 다 막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해체를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문학은 종교는 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니까 전체적인 통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학은 그래 이게 어떻게 작동하지? 라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원리 같은데. 그러나 종교와 이 문학 같은 것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왼쪽 브레인은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Explain. Describe, 설명하고 묘사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오른쪽 뇌는 감동을 주는데, 우리의 필링을 건드리는데, 느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른쪽 뇌만 있는 사람은 큰일이에요. 저쪽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네 번째 케이스가 생겨요. 좌측 브레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리창이 돌 깨지는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돌을 던지니까 창문이 깨졌어요. 원인에 대해서 창문이 깨졌다라는 결과를 엄청나게 분석을 잘하죠. 맞는 거예요. 그러나 돌을 던졌는데 이 안에 제가 잠자고 있었어요. 제가 화가 났겠죠. 창문이 깨졌으니까. 그러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저 건너편 집이 불이 난 거죠. 그러면 그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는 행위는 어떤 인텐션이 있다는 것이죠. 과학과 신앙은 우리의 좌엽, 우엽, 브레인처럼 그러한 관계로서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학은 굉장히 인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게 다 잘 아시죠. 비인간적이고 비인간적 현상을 인간적으로 다루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해가 있으면 햇빛이 이제 비치지 않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 빛을 오게 하는 해신이 있다는 것이죠. 밤에 달빛이 들어오면 저 달이 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화라고 그러죠. 천둥 번개치면 이것은 신들끼리 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신화가 돼요. 신화를 다 걷어내버리면 pure fact가 되기 때문에 과학이 되는 것이죠. 신화를 철회할 때 과학이 탄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이 필요한가? 과학으로 이 세상을 알아야만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제가 아는 뭐 영역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햇빛이 있는데 거기에 블루 라이트가 있고 레드 라이트가 있다. 블루 라이트, 레드 라이트가 과학을 너무너무 잘해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레드 라이트와 블루 라이트를 잘 활용할까 그거 가지고 평생 논문 쓰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야 식량을 증산할 수 있고 가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학의 또 다른 저쪽에 알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 인간적인 면입니다.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피부색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분 계급 같은 그런 비인간적인 대상으로 범주화시켜서 분류하면 인간성은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어떤 대상화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사용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친구로 사용하면 어떤 경우에 내가 손해를 볼까? 용불용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잘못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얼굴이 내 전체가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라고 했을 때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신뢰가 생기고 이러한 관계를 설정해 준 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 믿음이라고 하죠. 인간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 그러면 신앙이 왜 필요한가? 종교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연히 맹목적으로 돌연변이적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왜 만들어진 데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몇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대과학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과학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설명한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기록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firmament, expanse라고도 그래요. 그 궁창 안에 있는 생명, 씨앗, 그것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구출하는 구원행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오리지널 원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설하는 그 팔로우업 성경들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종교 둘 다 필요로 합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말이 있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에요. 과학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과학이 필요한 것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이지 그리고 종교가 필요한 것은 우주 속에 있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대한 해설을 일일이 자구적으로 해석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 오리지널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러한 원전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풀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에 scandalize, 돌뿌리에 걸림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반박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성경은 구원의 책, 생명의 책, 거기에 인간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죠.